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월 첫 주가 아주 폭풍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 또 리더십 리트릿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셨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 불신자들도 하는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이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신 이 기적.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이 사복음서도 이 사건만은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릿고개를 지나온 민족, 워낙 굶주림에 시달린 민족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적의 큰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고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을 너무나 적은 자료를 가지고 다 먹이셨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2,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까닭은 그 큰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저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일하셔서 이제는 좀 쉬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컨디션이냐 하면 목사로 말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하고 더 하면은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폭 꼬꾸라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컨디션인데 사람이 몸이 피곤해지면요, 마음이 편해지고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뭐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들죠.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저들을 보내버리소서, 그래서 각자 알아서 밥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가서 조용히 밥도 먹고 쉬고 싶으셔서 예수님 우리끼리 가서 이제 좀 쉽시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성지순례를 이 장소를 가봤는데 이게 갈릴리 호숫가거든요. 이 갈릴리 호숫가 여기 굉장히 넓은 데인데 요즘도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차로 한 30분씩 가면은 띄엄띄엄 식당이 있지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던데요.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인가도 없는데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주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다들 흩어져 보내버립시다. 우리가 책임질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compassionate heart, 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자, 이거 좀 봐!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5천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필요를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면 남의 외침에 귀를 닫는 자는 자기가 힘들 때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사람,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둡시다. 필요를 못 본 건 아닌데 나도 그냥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그냥 살림 유지하기에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다른 교회 도울 여력이 있나? 우리가 선교할 여력이 있나?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가장 훈훈한 이야기 중에 중국집 배달원 그 아저씨가 그 중국집 배달원 하면서 그 모은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써서 수많은 소년소조 가장들을 돕고 약자들을 도왔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살 여력으로 친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더 나을 텐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결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옆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다 없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빌립을 선택해서 의논하셨습니다. 이 의논이, 이 디스커션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군중들 한번 쑥 쳐다본 다음에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입에 조금씩 풀칠만 시키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명 노동자의 임금을 순식간에 털어넣어도 이 사람들한테 김밥 한 줄씩 돌리기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니까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쫙 보고 그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능력 있고 사업적인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빌립이 영리하고 살림꾼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 먹이려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하고 물어본 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아버지는 오래전에 200만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신 분이시니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면 떡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대답을 해줘야 그게 제대로 된 대답일 텐데 빌립은 너무 똑똑해요. 오늘날도 너무나 영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일 처리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세상적입니다. 계산기 먼저 두드립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묵상하기도 전에 현실이 너무 빨리 나가요. 너무나 많은 인텔리 크리스천들이 빌립처럼 예수 믿고 빌립처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도 이게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에 안 맞으면 그냥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을 딱 잘라버립니다. 아, 뭐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비현실적인 겁니다. 거의 예수님을 야단치는 수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뜻을 읽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중요한 말을 썼죠.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는 5천명을 먹이실 계획과 능력이 다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믿음을 스트레치해 보신 거예요. 엑스플로 74 때 뭐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의 청중들이 매일 모였을 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당시 CCC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분들을 다 어떻게 밥을 먹이나. 참모들은 전부 다 뭐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사먹게 해야 되지.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교인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여의도 근처 식당이 그 당시 여의도가 요즘처럼 큰 게 아닙니다. 허허벌판인 여기서 사먹이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데 그 뭡니까 정유소 기름 저장하는 거대한 탱크 같은 게 보이더래. 아, 저걸 밥솥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밥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통에 만 명씩 밥을 순식간에 지어내는 그 아이디어가 실천에 옮기셔서 정부에서도 이거 와서 보고 시찰을 했대.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가 있는가? 이건 군대에서도 안 해본 일이다. 30만 명의 밥을 해먹이는 기적 같은 아이디어를 그 당시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집회하는 게 뜻이냐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을 굶기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걸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니까 이만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돈만큼 사역할게요. 내가 가진 인맥만큼 사역할게요. 그러면 항상 자기 수준에서 놀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자기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할 때는 믿음으로 맡고 그 길을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능력에 맞는 꿈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맞는 능력이 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에 반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의 특기는 뭐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사람들 예수님께로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다니엘도 안드레가 다 주님께 데려와 제자가 되게 했죠.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뭐 5천 명 먹일 거로는 턱도 없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안드레가 그 도시락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큰 기대는 없었지만 안드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터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데려온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똑똑한 머리 굴려서 예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그냥 빌립처럼 무 썰듯이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수학 공식은 간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더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믿음에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를 뭐 모세가 뭐 가지고 온 기본 재료에다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에서 부어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이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이 먹는 그 평범한 도시락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난한 살림의 엄마가 싸준 그 가난한 아이에게 싸준 도시락을 다 큰 어른들이 뺏어 먹는 게 치사하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 에야 됐다.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어떻게 내가 네 걸 뺏어 먹겠니? 내가 알아서 하마. 그리고 돌려주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굳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헌금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와 하늘나라 복지가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는 가진 자들의 것을 내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무상복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미국이 다 그렇게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가진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기를 명하시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첫째 가진 자가 우월의식을 느끼게 되고 가난한 자는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난한 것이 아프리카 사람이랑 비교하면 엄청 부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느낀다는데 실은 그 사람들이 중상류층일 수도 있고 하류층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평생 경제적으로 나아져도 그 사람은 거지 근성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작년부터 특별 헌금을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헌금하는 분들이 깜짝깜짝 저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구제를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그 선교 헌금을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은 아유 집사님은 가난하시니까 이거 그냥 갖고 계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끊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이분이 십일조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할 때 부자의 1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사람의 1,000원, 10,000원을 사용하셔서 1억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또 헌신이 만들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다 먹이고 나서 남은 12광주리,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이 12광주리는 반드시 포장해서 이 아이 집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이 엑스트라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헌금이 예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죠. 많은 것도 사람의 손에서 다루어지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적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물질, 여러분의 가진 재능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헌신하십시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통해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고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